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한 부분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나누며 묵상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선한 사람이 되라. 여러 주제 같이 보이는 본문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봅니다. 선한 사람이 되라. 1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거슬러, 표준 말은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권고란 많이 잘 안 쓰는 날, 돌아보시는 날,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장차 부활할 몸이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과는 구별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며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100년도 못 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100년의 세상의 삶, 나그네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고 내세를 준비합니다. 구원은 곧 얻어야 하며 천국은 꼭 들어가야지 내세에 지옥 가면 안 되고 성화도 중요합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성화를 힘쓰라 하고 주께서 뜻하시고 명하시니까 성화를 힘써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영혼의 거룩한 성향을 거스르는 몸의 욕망들을 제어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어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거짓 등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몸과 영 혹은 영 혹은 영혼, 몸과 영 혹은 영혼의 두 실체로, 하나는 몸, 다른 영 혹은 영혼, 그것도 한 실체고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영혼은 한 실체에 대한 다른 두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세 실체로 구성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전통적 개혁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 혹은 혼이라는 말은 분명히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예들이 있고 그것은 기독교 교리개혁 때 요약해서 증거해 둔 한 바가 있습니다. 몸은 물질적 실체이고 거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습니다. 몸은 죽으면 영이 떠난 그 몸을 우리가 보면 알죠. 몸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결심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영의 활동, 영의 기능입니다. 중생한 영 혹은 영혼은 영 혹은 영혼, 영이나 영혼을 우리가 같은 실체로 보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이 범죄하는가, 중생한 영이 몸과 분리된 상태, 몸과 분리된 상태, 즉 죽을 때에는, 죽으면 분리되는 거죠. 죽을 때는 중생한 영이 즉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영은 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죽으면 즉시 천국 가는 것을 보면 중생한 영 자체는 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우리는 지금 영육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생은 해도 영육은 결합체로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따로 육 따로 있지 않고 영육이 결합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우리의 죄는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짓습니다. 아까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생한 성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영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육신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습니다. 그러면은 영육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은 비록 그 자체로는 죄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몸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 한 인격체로서 죄를 짓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신학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죄성은 사람의 영과 몸 중 어디에 자리를 하는가? 죄성은 사람의 몸에 자리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으면 그 영은 즉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죄성이 영에 자리를 한다면 천국을 금방 못 가죠. 그 죄성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죄성을 가진 영이라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죄성이 있다고 해서 몸을 죄악시하거나 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몸을 성전 삼으시고 이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화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중생한 영이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개혁신학은 중생, 즉 거듭남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지배적 성량, 주도적 성량이라고 하는 지배적 성량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범죄할 수 없는 성량이라고 보입니다. 지배적 성량, 중생한 영의 이 성량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범죄할 수 없는 이 성량,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몸에 남은 죄성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몸의 남은 죄성과의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기에 육신은 몸의 죄성이라고 보이는데 육신대로, 몸의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은 성령으로서,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고 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성화의 방법은 성령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 이 싸움, 영적 육적인 이 갈등을 극복하는 그것이 성화라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서 육체의 욕심,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삶으로서 그들에게 바르고 선한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도 성경 전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는 빛이다. 빛을 비추라. 이 빛은 선한 행위를 가르쳤다고 주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할 때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모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거짓으로 교묘하게 자기 사람을 삼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말씀. 그러나 느헤미야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왕국을 건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교묘히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날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해서 별별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그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바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혹은 주님 때문에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칭찬 그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예,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는 너희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니라.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NIV 성경은 그렇게 원문의 뜻이 그렇다고 보입니다. 다시 보면 이는 너희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난을 하더라도 결국은 아,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예, 자기 왕국 건립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선한 삶은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데서, 예컨대 옛날에는 왕과 방백들에게, 오늘날에는 나라의 통치자들과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주의 이름 때문에, 또 세속사회, 즉 국가의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가정의 권세도, 가정의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해야 되고, 또 교회에도 그렇다.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나라에도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에도 종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3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거짓말로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범사에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난할 아무런 말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난을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다. 저 사람 말과 행동이 흠잡을 것이 없이 착한데 내가 무엇을 비난할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선해야 하고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16절 계속 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공경 좀 강하게 번역한 존중하며, 존중하며 쯤 하면은 예, 부드러워 보일 것입니다. 무사람을 존중하며 서로 상대를 존중하라. 예, 공경까지는 아니라 존중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의 진리이며 갈라디아서의 중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문맥상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혹은 성령의, 성령의라고 읽어야 되는데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의문은 율법 조문, 바로 앞에서 말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율법 조문, 의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뜻이 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다 지켜야 의가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의를 받아버렸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법은 지킨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키는데 의를 이루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만은 자유함을 얻은 자로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악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쓰지 말고 악을 지으면서도 나는 자유해,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죄 지으면서, 죄 지으면 너가 죄인이지, 죄 지으면서 은이라고 그래. 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죄인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도 죄 지으면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내가 버릇이 없다, 내가 죄 지어놓고 의인이라니, 그러고 야단을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주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에 이르지, 의의 실제의 실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유를 악을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선한 삶은, 선한 삶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거기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성도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지 않고, 좀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 무시하지 않고, 인물이 좀 있다고 못생긴 사람 무시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가진 사람도 몇 프로 안 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은 뭐 10%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수가 그렇지 못한 서민층도 없듯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누가 그 통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려움이 뭐 한 재산이 다 총 집이나 모든 재산을 다 합쳐서 2억 5천이 안 되는 사람이 56%인가 뭐 얼마 된다고 누가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와 그래요?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천지인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지 않고 꽤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고, 예, 그것을 절약하게 잘 살아야 돼. 흥청망청 살지 말고. 예, 무슨 뭐 성탄절이고 무슨 절기고 하다고 가서 너무 예, 그렇게 예, 과하게 하지만, 뭐가 과한 건지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걸 절약적이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도 좀 생각하고, 꼭 필요하면 몸이 아프면 먹어야지. 먹어야 건강하니까 고기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먹지만은 과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히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 그 중에도 있어요. 그들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랑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무시한 사람이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는가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정자들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이웃의 노인들, 백발인 노인들을 공경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또 교회도 노인들이 많죠. 연로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젊은 사람이 노인들한테 딱딱대고 소리내고 막 얘기하고 다투고 그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걸 아주 본인이 참지를 못해서 야단을 쳤다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젊은 사람이 나이로 봐도 그렇고 연륜을 봐도 그런데 이 교회는 무슨 쌍놈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쌍놈의 집단인가, 쌍놈들이나 그렇게 하지 점잖은 사회 가면 있을 수도 없는 예의범절도 못 배운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인가.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은 또 존중하고, 또 혹 무슨 지적할 것이 있으면 좀 겸손하게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러는 것이지. 예, 교회의 노인들, 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중해야지. 요새는 존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하고, 예. 선생님들이 순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면 선생님들 권익을, 학생의 권익뿐 아니라 선생님의 권익을 우리가 예, 보장하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니까 세상에 이 나라가 예, 어떻게 그렇게 뒤바뀌어 있었어. 전부 무슨 좌파들이 인권 조례 만든다고 다 떠들어대는 좌파 교육감들이 다 그래서 설쳐서 그러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어떻게 돼서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뜨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선생님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학교의 선생님들을 당연히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지. 직장의 상사들을,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고 제대로 된 질서 있는 그 곳이죠. 부모가 잘못했다고 부모를 집안에서 자녀들이 욕하고 침뱉고 부모를 질질 바깥에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나라가 암만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지만 신중 또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하고 해야지. 절차상 하자가 있게 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건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이나 그런 식으로 하지 동무 반동이하고 빵 쏴 죽이는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걸 신중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8절 계속 봅니다. 사환들아, 사환들아. 이게 집안의 종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집안의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혹은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관용하는 이라는 말은 친절한 그런 말인데 선하고 친절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직역 영어 성경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구원 얻은 종들에게도 선한 삶을 교훈합니다. 그것은 주인들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교훈입니다. 또 종들은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주인 중에도 좀 인격적이고 좋은 주인이 있고 요즘 말로 갑질을 하는 좀 까다롭고 거친 그런 주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종이 어떤 잘못을 행하여 주인에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듣고 심지어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므로 그때 참는 것은 칭찬할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선하게 행하는데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잘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라는 말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양심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나는 종이라는 신분이고 내가 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대한 그 양심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는 말이죠. 종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잘 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1절 마저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혹은 전통본문에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괴사는 거짓이란 거짓말이네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온전통사불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과거에는 길 잃은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잘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각오해야 할 삶이고 역사상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또 잘 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으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고난 받다고 너 나 고난 줬으니까 너는 죽어 죽는다 그러고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병이 나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길 잃은 양들과 같았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했던 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도와 간섭, 그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몸의 욕망들을 제어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지.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구원 얻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경건하고 선한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성을 극복하고 죄성을 우리가 성령으로 극복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몸의 욕망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제어하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선한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제도들,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사회 제도까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세속사회,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위정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아니고 또 혹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는 사람도 기독교인 냄새가 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참 반듯한 그런 인격자를 찾는 것은 참 드문 그런 세상이고 세속사회이지만은 그런 참 믿는 자, 믿는 위정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말고 이 세속사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바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위정자들을 특별히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앞에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구성원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저 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선해야 된다. 선하게 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욕도 함부로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구속받은 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니까 우리가 참 교회 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가 그런지는 몰라도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 교회 안에는 작은, 적게 작은 한 사람이라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피 흘려 사신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고, 그래서 말도 곱게 하고, 좀 가진 자는 더 그렇게 하고, 배운 자는 더 그렇게 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가진 자가 왜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좀 잘생긴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더 모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성도들에게 합당한 태도. 또 한 가지, 넷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끝으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되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극복하고 선한 말과 행위를 하고 또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복종하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성도들에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도 없지 않다. 이 지구의 어느 편에서는 지금도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고 그렇다.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나는 잘 했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는 세상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잘 참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난을 참으셨다. 예수님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는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매를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런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까다로운 상대에게도 윗사람, 아랫사람인 경우는 윗사람이 친절한 좋은 사람, 아이고 참 인격적이야, 우리 상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주 인격적이라 내가 조금 힘쓰는 데 대해서 나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그런데는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로 내가 한만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저 한 번씩 내 마음이나 상하게 하는 말만 하고 아예 못됐어, 그런 상사라 하더라도, 그런 직장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정에서 혹 부모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들도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 모든 속에 속상한 걸 자녀에게 막 화풀이하듯이, 요새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왜 들어가기 싫냐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오만 욕설을 듣고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집 들어가기 싫다, 그런 친구가 있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도 그래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더 잘 따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고 그거를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윗사람에게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종하고 그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했습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런 내적인 갈등 싸움이 있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선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작은 빛을 비추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저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라고 교훈하여 주시고, 이 선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단위에서 또 세상의 이 사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잘 참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처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의 귀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삶으로서 승리하고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